자, 오늘 말씀은 24장에서는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그리고 구원의 그 잔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었습니까? 25장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찬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냥 이론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실제적으로 주님과 경험되어진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이론적인 것 가지고는 내가 찬양을 하고 내 기쁨으로 갈 수 있지만, 이론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는 실제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나온 찬양은 정말 기쁨의 찬양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실제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찬양이면은 성도들 전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음정, 박자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관현악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이론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매끈하게 나온 찬양은 누구도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러지 않아요? 그 전라도 말로 돼지 목단 소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자는 감동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해도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없는 그러한 경우는 잘한다라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9절에서 보면은 내가 우리로 바꿔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건 구원받는 날에, 또 시온산에서 잔치를 벌인 날에, 신약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의 그 기쁨의 찬양을 말씀할 수가 있지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만남이 주님과의 일대일이 된 것 같지만은 일대일의 신앙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신앙. 그리고 그 되어지는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이 신앙이 진정한 바른 신앙이지, 내가 만들어서 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면서 그 계획대로 이루시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겠습니까? 첫째 날은 못 하겠다, 둘째 날은 못 하겠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계획대로 하셨고,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협약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러지 않아요?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밝히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게 만드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들을 이 땅에 재림에 내보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나라를 바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인간의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내가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무리 성실하고 내 계획이 바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 고집을 꺾는 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주님은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출애굽할 때도 주님은 계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200년경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4200년 전에 주님은 주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밝히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면 2700년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보았을 때보다는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일 성수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지식을 꺾고 온전한 주의 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셨던 것을 누구에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 보면 뭐예요? 그때 이미 언약하였던 것을 기억하사 그리고 3장에서는 소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내 백성을 구해내라 보내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한 번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심판한 후에야 바로가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열 가지의 재앙 첫 번째 내려도 안 돼. 피해 재앙 내려도 안 돼요. 개구리 이 파리장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주님 오실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고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바르게 될 것인가?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를 해결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산 넘어 산이고 바다 건너 또 바다고 물 건너 강이면 또 강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출애굽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였지만은 바로를 만난 다음에는 갑작스럽게 지도자를 부르면서 이제 너희들은 게을러서 안 되겠단 말이야. 게으르니까 너희들 나가려고 그러지. 이제는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똑같은 숫자를 집을 넣어가지고 백도를 만들어라. 그러니 이게 화가 미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또 너희를 그렇게 안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열 번째 재앙 속에는 두 손을 바짝 들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귀한 성도님들이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또 해결이 안 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기다린 거의 9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네. 캄캄하게 안 된 것 같지만 그 터널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24장에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지 않아요? 예, 13장부터 23장까지는 전체적인 열 그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24장에 통틀어가지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 예. 그래서 2절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일어서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들이 전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만이 잔치 벌릴 일이 아니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일이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반드시 이 구원은 복음을 접해야만 되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창세전에 숨겨진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 그러니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교회 안 나오고 밟으니까 악한 것 같아도 그가 어느 날 뒤집어져 볼 수가 있고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냐 그 말.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돼.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있는 척에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오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믿어지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평소에 너한테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야.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평소에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야. 평소에 네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소에 네가 창조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가 행복하냐 이거야. 그것마저도 행복이 네가 없다면은 네 천국은 이상적이고 계산적인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약에서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고 평소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만이 그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서도 이제는 내 신앙이 어째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교회에 계시면서 창조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면은 무엇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는 있는데요. 한번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내가 뭐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뭐예요? 아주 별볼일 취급했던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의 그 기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큰음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다 드렸습니다. 저것들하고는 내가 다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렁차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세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주님만 아시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라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반드시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있다.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요? 4절에 보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그랬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의 때에 그랬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요새,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하는 그늘이 되신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5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에 소란을 그치게 하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오. 찬란 채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노래소리를 잠재워버리겠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다면 오늘도 이 새벽을 기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는 잔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19장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지요. 그 잔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래, 이 산. 7절에 또 이 산에서 그랬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 10절에서도 보면 이 산에서 그랬습니다. 이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그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이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일곱 영으로 역사를 하는데 완전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없어져 버려요. 7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리개를 띄어버리고 말이에요. 제하여버리고요.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버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직접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리잖아요. 죄도 용서했지요. 오염도 제거됐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사망까지로 완전히 멸해버렸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하게 된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사망을 멸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저는 이 밑에다가 주를 몇 번 그어봤습니다. 내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는 주님. 예.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여러분의 얼굴과 저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많이 있지 않아요?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이 혼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물까지를 다 씻어주시는 그 주님 어느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지금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성령에 감동되기로 했다면은 4200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거야.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나왔던 곳 바로 그 세상에 있는 갈대아 우르 같으면 내가 돌아갔지만 아니다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실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 것 내 것하고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어찌 이방의 땅에다가 투자하겠냐 이거야. 고향을 그리워서 빨리 가는 것과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빨리 삼하고 돌아온 것 같이 내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말은 이미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4200년 전의 신앙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동일한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신앙.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이 넘쳤고요.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입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그 돌아올 때도 기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악한 자들은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건 확신 있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 물속에서 초계같이 밝히며 거름 물속에서 초계같이 밟힌다. 어쩌면 똥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지푸라기같이 밟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거름 뜨기 보면 그냥 밟아버린 그 밑에 지푸라기들이 다 썩은 냄새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의 총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발버둥을 치고 구원 받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목욕하면 그러잖아요. 헤엄치면 저수지가 헤엄치면은 물메기 보려고 말이지 눈 자꾸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센 사람 눌러버리면 막 죽을 뻔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싹 가라앉아고 밑으로 쏙 가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분명하게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 주님이 안 돼 하고 눌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성벽에 대단하라 그랬는데 그걸 다 헐어내려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놔둔 거 아니라 바삭바삭 부서가지고 진토에다 깔아버린 거고 똑같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큰 성이 흙더미 속에 그냥 다 들어가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대.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야. 세상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힘쓰고 대단하고 힘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대적자들 진토에 깔아버린 것과 같이 깔아버린다. 누가? 주님이 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제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주일이 행복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예? 교회가 화평하고 이런 오늘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잔치의 그 기쁨 그리고 악한 자들이 완전하게 제하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